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64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네 번째 성경 요한복음 11장 말씀 봅니다. 다 읽어야 되지만 이렇게 44절까지 내용을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다시 우리 39절부터 44절까지 다시 넘어갑니다. 39절부터 4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 시리즈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했고 오늘 드디어 기적 시리즈의 대막이 정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이 내용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기적 시리즈의 총체적인 정리, 써머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던 본질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근본의 그 원인, 그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영적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특별한 사고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로, 그의 여동생 마르다, 그리고 막내 여동생 마리아, 이 세 남매들이 주님을 정말 아름답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가정 중에 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책임자요, 모든 이 가정을 리드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오빠가,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이 들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빨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병이에요. 굉장히 위급한 병입니다. 우리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빨리 와서 주님, 우리 오빠 좀 치료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이 병을 고칠 건데,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건데, 이 문제, 이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왔던 천가를 가져왔던 사람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게 가서 고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그 이야기를 전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를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세요. 3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4일 전에 나사로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빠 좀 병들었으니까 우리 오빠 좀 도와주세요. 우리 오빠 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애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장 오시지 않고 오히려 다른 마을에서 열심히 주의 사역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계획이시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도 장례법이 비슷하죠. 3일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3일장을 하고 특별한 경우 4일장을 하는데 이제 3일장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요. 왜냐하면 대부분 어떤 사람이 절도했거나 쓰러졌다가도 3일 안에 일어난 일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이유는 3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장기들이 썩어버립니다. 피도 썩고 대부분 장기들이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여러 날 지났을 때 여러분 그 냄새를 맡아본 적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지 영안실에 들어간 게 일반 집에서 장례할 때 3일이 지났을 때 사람들의 시체 냄새를 맡아본 경우가 있어요. 고약스럽습니다.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 정심을 드시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섬김의 예배 때는 말을 했는데 지금 좀 리얼하게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냄새가 고약합니다. 왜냐하면 오만 장기가 썩고 썩기 때문에 그 냄새가 고약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염을 하다 보면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가끔 어떤 신경을 건들면 갑자기 염하고 있던 사람 갑자기 시체가 툭 일어납니다. 그러면 겁이 많은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도망가요. 그런데 노련한 사람은 그게 살아난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의 증세라고 생각해 탁 일어나면 다시 탁 누워 그래서 다시 뉘어놓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일어난 그 경험은 안 했어요. 만약에 했다라면 저도 굉장히 싸늘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혼자 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체가 툭 일어나면은 뭐야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죠? 그런데 이미 4일이 지나가지고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래서 이미 4일 전에 이미 돌무덤속에 들어갔어요. 죽었습니다. 주님이 4일 후에 왔어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시험 들었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시험 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안 나가버립니다. 삐진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향유옥합을 전부 드렸던 집안이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봉사도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도 했던 우리 집안인데 어찌 예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예수님 너무하신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좀 더 성숙했던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주님 왜 우리 오빠를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오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마리아 예수님 너 찾은다니까 아예 안 나와. 마리아 아예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옥합을 전부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여인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했는데 세상에 와서 오빠 좀 도와달라는 그 쉬운 일을 안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마리아는 그냥 집에 그냥 시험 들어가고 방에 그냥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마리아를 찾으니까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무릎 꿇게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웁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오빠가 죽게 돼서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뭐 이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병이라고 하면서 죽는데 찾아오지도 않으세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합니다. 주님 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슬피 우는지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도 막 너무 슬퍼서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성의 극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죠. 온전한 인간.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 다음에 배고프셨다. 이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는 또한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하튼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니들이 내 말을 믿으면 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그 말을 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느냐.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가 그리고 이미 4일이 돼버립니다. 냄새가 나. 그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래갖고 돌을 옮겨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들으신 것 감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탁 하고 나서 예수께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나사로 나와. 딱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미라처럼 쌓여있는 완전히 수위로 쌓여있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크로스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겠죠. 자 빨리 수위를 벗겨서 다니게 해라. 수위를 딱 벗겼더니 옛날에 건강했던 나사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시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그냥 이야기다. 실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경에 과마를 줘서 이쪽에 쓰여진 거지 이건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실제 사건입니다. 실화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하신 이유도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구약의 장면은 요나 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다시 나오는 걸 통해서 그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고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나사로가 생명이 돌아왔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게 성경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의 관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보를 여러분 잘 따라가시면서 주보에 메모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메모를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더 잘 기억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적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 있냐면은 4절에 그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For God's glory. 다른 데 보니까 For the glory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앞으로 가게 보게 같으면은 여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바디메오라고도 하는 사람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바디메오가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소경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그 소경이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시는데 사람들이 이 아이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전혀 앞을 보지 못한 꽃이 뭔지도 사람이 무엇인지 나무도 무엇인지 동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불쌍한 소경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뭐라 물어봤냐. 예수님 저 병이요? 부모 죄 때문에 저 병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저 병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는 사람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 병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이 병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병을 치료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전혀 앞을 보지도 못했던 전혀 신경 이 시신경 세포가 죽어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다시 보게 만들어서 온 사물을 보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랬냐?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병이 치료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질문을 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 For God, God's glory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면 아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사건 다섯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이 다섯 가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 목장 공까지 여러분 주보에 보면 2번, 3번 이렇게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사건 첫 번째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기를 물리쳐야 될 때가 왔었어요. 팔레스틴 안에 가나안 지역 안에 들어가서 여러 족속을 물리치는 중에 아모리 족속과 싸움을 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 다시 또 다섯 개의 이 종족으로 나눠져 가지고 합쳐져서 아모리 족속이 됐는데 이 나라를 싸우려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항상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게릴라전. 왜냐하면은 낮에는 어디서 숨어 있는지 몰라요. 밤에 나타나서 막 사람들은. 그래서 밤 되면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 대낮에만 이 낮이 길어야만이 아모리 사람들하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데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여러분 일출과 일몰이 정해져 있잖아요. 24시간 이렇게 그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있으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면 해가 가만히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안 가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모리 족속을 이겨야 되는데 지금 또 저녁이 되면 우리가 또 당하니까 낮이 길어져가지고 이 아모리 족속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태양하고 달에게 명령을 합니다. 태양 너 기브온 골짜기에 거기에 가만히 멈춰 있어. 달한테 달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가만히 있어. 그때 우리 가끔 어떤 날을 보면은 태양이 뜨고 그 다음에 태양이 떠서 저녁 지기 전에 벌써 달이 떠올라서 태양과 달이 같이 보일 때가 있죠.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태양한테 명령을 너 가만히 있어 가지 말고 달한테 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태양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가지고 23시간 20분 동안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달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천동설 개념을 이 지동설과 천동설 개념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태양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다 생각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근거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뭡니까? 지구를 잡아놓은 거죠. 지구를 돌고 있던 24시간에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데 하나님께서 지구에게 명령한 거죠. 지구, 너 가만히 서 있어. 아모리 족속이 다 멸망당할 때까지, 그 사람들 다 물리칠 때까지 너 지구 돌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는 자전을 하던 지구가 가만히 멈춰갖고 있는 겁니다. 얼마 동안? 23시간 20분 동안 서 있습니다. 40분이 없었죠. 40분은 어디로 가냐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응 도와줄게. 그래서 저기 히스기야가 그러면 하나님 증표를 주세요. 태양이 앞으로 가게 하는 거 뒤로 가게 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히스기야가 태양이 앞으로 가는 건 쉽잖아요. 늘 가던 대로. 태양이 뒤로 가게 해주세요. 가던 태양이 거꾸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도를 움직여요? 10도를 물러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돌고 있던 지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태양이 뒤로 가지만 돌고 있던, 이렇게 돌고 있던 지구를 하나님께서 10도를 다시 반대로 끼익 하고 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10도를 24시간 360도로 계산하면 정확히 몇 분이 나오냐면 40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슈퍼컴퓨터로 지구를 조사했는데 지구가 뭐냐면 없어진 하루가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구가 하루가 없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호수아 사건에 23시간 20분 그리고 히스기야 사건에 40분 딱 합치니까 24시간 없어진 하루를 발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구가 돌던 지구가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멈춰 있을 때가 있었다는 말이죠. 여호수아의 바로 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8절 그리고 30절과 31절에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보니까 앞에 딱 하니까는 홍해가 있습니다. 수십 미터 깊이가 있는 홍해가 앞을 쫙 가리고 있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무슨 탁탁탁 소리가 나는데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아니 이집트의 병사들이 우리 쫓아온다. 보니까는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에서 쫓아옵니다. 앞으로는 갈 길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지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고고학자들이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가자니 뒤로는 지금 병사들을 쫓아오고 양쪽에는 높은 산이 있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 모세가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하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냐? 모세, 아론, 너희가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요즘 묘가 없어서 우리를 그냥 이집트에 가만히 놔두고 우리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너 뭐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해라. 모세가 왜? 백성들 홍해 건너가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좀 기적을 일으킬 것을 모세는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는지 너희들에게 일하는지 하나님을 보아라. 딱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쫙 홍해 위로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수십 미터 되는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사람이 홍해를 건너서 저쪽 그 사막에 딱 도착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저기 이집트의 병사들은 전체가 지금 쫓아옵니다. 그래서 홍해 안으로 들어왔고 마지막 군사가 홍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는 군사는 아직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제 홍해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다시 합쳐가지고 그 안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홍해에 들어가서 조사해봤더니 거기에서 진짜 마차에 그 뭐냐면은 이 그때 마차들이 썼던 그 뭐죠? 바퀴 같은 게 거기 실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르시고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벌써 사흘이나 냄새가 다 이미 썩어버렸는데 이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9절에 가면 또 재밌는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번제단을 태운 사건이지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영적으로 침체기요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 그래서 그들은 바알, 바알, 그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한 여인을 데려오는데 그 여인이 뭐냐면은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뭐냐면은 아세라라고 하는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시집으로 오면서 아세라 목상을 가져오고 북왕국은 바알을 섬겼어. 그래서 이때 얼마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하고 이세벨 밑에서 월급을 받고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850명입니다. 여러분, 궁전에다가 850명의 이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놓고 그들을 우상 숭배하겠단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왜 궁전에서 그렇게 줬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언젠간 한번 그런 고백했죠. 나 외에 왜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 말고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이때만 해도 자기 혼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직 몰랐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영적 암흑기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워져 그래도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어느 날 위대한 도전장을 내밉니다. 뭐라고 하냐,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배틀을 합니다. 뭐냐, 보십시오. 너희들 850명 선지자들하고 나 혼자하고 붙자. 850대 1. 그래서 갈멜산에다가 거기다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다가 고랑이를 팔아놓고 거기다 물을 붓고 번제단에 물을 붓고 거기다가 짐승을 놓고 그때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부르자. 그래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 번제단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임을 알게 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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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힌. 그래서 이 그러면 우리가 이 번제단을 어떤 신이 태우는지, 바알이 태우는지 아세라 태우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태우는지 그것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인 줄 알고 우리가 그를 믿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붙습니다. 엘리야가 너희가 먼저 해라. 자, 너희가 먼저 한번 너희들의 신을 이름을 부르라. 그러니까 이제 아침 일찍부터 바알 선지자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춤을 추면서 어떻게 춤췄는지 모르겠어요. 바알, 바알, 아세라, 아세라 무슨 춤을 췄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누구처럼 춤을 썼을까요? 싸이처럼 춤을 썼을려나요? 예? 바알, 뭐 아세라 막 부릅니다. 한 시간 부르고 두 시간 부르고 목이 찢어지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 반응을 안 합니다. 정오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저기 혹시 너희 신이 주무시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주무시는지 모르니까는 너희가 크게 불러야 그 깨지 않겠어? 아니면 왜 출을 하셨나? 어디 나가셨나? 그러니까는 크게 불러.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소리를 버레고래 치르면서 발 아세라면서 안 되니까는. 이제 칼을 들고 전부 막 자기 몸에 칼로 막 찢어. 칼로 막 이렇게
살려. 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겠다. 잘 봐. 그러면서 물을 다시 더 많이 붓게 하고 아예 번제단에 물을 부어 침수탕 둔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소서. 여호와여 지금 불을 내려주소서. 무엇을 하고 딱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을 쫙 그 번제단에 내려보내서 그 허락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핥아버리고 태워버리고 번제단에 불을 이렇게 써가지고 나무 진수를 태워버리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참 신이더라라고 하면서 그때 아세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850명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 찬양 중에 아골 골짜기 핀들에도 그럴 때 그 아골 골짜기가 거기.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만나의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떡을 먹었는데 니네들이 우리를 죽여서 죽게 만들고 굶어 죽게 만든 엄청 원망스러워. 이제 한 달 먹을지를 쌓아왔겠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잘 봐라.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저녁에는 내가 매일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 때 저기 새들을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할 거고 아침이 되면 만나를 내릴 것이다. 근데 만나를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는데 자기 집 수, 자기 집에 가족 수만큼 거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를 거두라고 했어요. 왜냐면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말고.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매일매일 먹을 것만 거둬야지 안식일 전날 말고 평일에 그냥 더 먹겠다고 더 많이 거두면 그 다음날이 되면 그것이 썩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 먹을지만 거두라고 했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께서 온 사막에다가 만나를 내려서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걷어다가 먹습니다. 그 다음날 되면 또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먹으셨냐?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거르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일용한 양식. 언제 끝나느냐?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바로 출발할 때 요단강 이제 건너가기 출발했을 때 그전에서 요단강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단강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들어가서는 이제 본인들이 열심히 농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유목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재밌죠. 애굽에 있었을 때는 주는 거 먹었어요. 나라에서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 먹었어요.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니까는 하나님께서 푸른 초원과 동물들을 많이 주면서 너희들이 직접 농사하면서 너희들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는 단계가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나는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집트에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먹을 걸 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가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푸른 초원과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하시고 동물들 잡아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어떤 형태로도 필요를 척하고 굶어 죽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매일 눈을 뜨니까 만나가 있어요. 어이구 할렐루야. 또 아침에 가면 또 만나가 있어요. 어이구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여러분은 2번 문제를 봤을 겁니다. 그러면 위에 2번 문제하고 지금 3번 문제로 넘어가면 그러면 위에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이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 원인이 뭡니까? 자 우리가 여호수아 사건이죠. 여호수아 사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14절을만 보면 되는데 제가 준비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이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지구를 잡아라버린 이 사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이 기적이 연관이 되냐면 첫 번째 이 여호수아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바로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전능하십니다. 얼마입니까? 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이후의 사건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내가 바로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왜냐하면은 이 바로의 병사들, 바로 모든 병사들이 다 홍해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 이 적들이 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는데 이 영광을 받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잖아요. 우리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 멋진 하나님, 멋진 하나님. 저는 이래서 당신이 좋다니까요 하면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경배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고 싶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죽은 나사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것,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자 죽은 자 다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럼 이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다는 것입니다. 뭐냐? 우주 만물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죽어서 나사라고 사역이 됐다니까요.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 있는데 갑자기 이 땅에 사역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천국에서 하나님이 너 돌아가. 너 다시 집중으로 가. 왜? 네가 지금 가야 내가 영광을 받게 돼. 너 돌아가.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나 여러분 갑이다라고 하는 도로가라고 하는 여자 아세요?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다녀. 근데 그 여인이 죽으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죽은 지 며칠이 됐는데 너무너무 성도들이 애타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갑이다한테 너 지금으로 돌아가. 그래서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생명이 돌아와가지고 살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왜 생명을 다시 돌려보냐? 근데 뭐 생명을 돌려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겁니다.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죽게 하시는 분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 문제요? 돈 문제요? 질병의 문제요? 내 인생의 비전의 문제요? 자녀 문제요? 가족들의 구원 문제요? 하나님은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라도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믿으시고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이만 아니라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나라도 아버지 저기 지역도 여러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 열왕기상 18절부터 36절에 있던 아까 엘리사를 통해서 번제단을 태운 사건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네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을 때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시네. 우리 하나님은 참 공급자시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참 치료자가 되시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네. 그때그때마다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레슨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지침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만나의 사건. 만나의 사건. 제가 이 만나의 사건은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 읽어주려고 하고 좀 우리 삶이 팍팍하네 그런 분들 있으면 다른 거는 제가 좀 직접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나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 우리를 인도에 대어 온 회중이 주려 굶어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하였으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에 대해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애굽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랬습니다. 너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도대체 아니 그냥 피로를 채워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죠. 이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피로를 채울 수 있는 공급자.
아멘.
멋지시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신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우리 삶의 피로를 넉넉히 채울 수 있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직접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제발 경험하고 사십시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여러분의 피로 기도한 것 응답되어져서 역시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내 삶을 인도하는 나의 인도자, 이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기를 주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10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9가지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라면 마지막 10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뭘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직접 하나님이 나서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상황은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없고 별거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라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임을 친히 알게 하시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